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참 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제일 미남이 누굽니까? 네? 제일 미남이고 제일 참 야심이 컸던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참이 다윗은 이 아들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모습이 준수하고 빼어나고 특히 머릿결은 너무나 아름답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압살롬이 그러니까 압살롬의 이복 남동생인가요? 이복 남동생이 자기의 그러니까 다윗이 부인이 네명 아닙니까? 부인이 많으니까 이복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자기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참 이뻤는데 그 여동생을 어떤 이복 남동생이 그냥 급탈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한 가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때 이제 압살롬이 그 자기 여동생 다말을 급탈한 그 이복 동생을 죽입니다. 죽이고선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멀리 가서 숨어 있을 때 요압이 자꾸 그 아들 압살롬을 자꾸 데리고 오자고 다윗한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그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입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요압은 참이 다윗을 가까이서 일찍부터 모시고 있는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항상 전쟁터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다윗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옆에서 항상 다윗을 쳐다보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요압이 좀 끝까지 옳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 요압은 그런 얘기가 또 있죠. 또 어떤 구약 성경에 또 어떤 사람 얘기가 나옵니까? 항상 선지자를 따라다니는데 끝까지 잘못되는 얘기가 또 있죠. 예, 게하시. 예. 엘리사를 따라다니던 게하시입니다. 뭘 배울 것을 어떻게 해요? 배우질 못해요. 그런 그 요압이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참이 다윗이 이 요압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이 인생살이라고 하는 게참 묘합니다. 그래서 요압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제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항상 자기의 계획을 진행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나중에 다윗에 가장 충성하는 것 같은 요압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네, 다윗을 배신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배신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얘기가 여러분 참 성경을 이 성경이라는 책이 참 깊은 책입니다. 그래서 남의 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목사님들이나 읽어서 공부할 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살이 그 하나하나에 굉장히 구석구석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항상 이내 얘기라고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펼 때마다 이건 내 얘기다. 압살롬 얘기도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다. 요압 얘기도 내 얘기다. 내가 하나님께 요압이 되지 말아야 된다. 내가 다윗에게 압살롬이 되지를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압살롬이란데 그 고약한 놈이구만. 참 그런 놈이 다 있나. 이러고 지나가면은 배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써주신 겁니다. 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때 그런 태도를 취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압이 결국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기를 요압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땐 이래요. 다윗이 죽으면은 요압이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다윗이 세운 왕을 반대하고 났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다윗이 세운 지적한 다윗이 자기의 후계자로 지적한 왕을 배반하고 누구를 추대합니까? 예? 아, 압살롬 아니고 그 당시에 또 있어요. 압살롬 아니고 거기에 또 시시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을 추대해서 결국은 솔로몬을 반역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항상 이 요압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압을 당장 제거할 수가 없어요. 뭐냐고 하면은 요압을 왜 제거 못합니까? 비밀을 아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그 밧세바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요압을 통해서 다윗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관계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이 죄를 지을 때 실수했을 때 무엇을 쥐고 있어요? 약점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요압은 그 약점을 이용해서 항상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요압을 통해서 내가 요압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정말 그 우리 죄인의 죄성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항상 겉으로 보기에는 요압은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을 그냥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 참 힘든 일입니다. 저도 지도자로서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지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참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참 고민하게 돼요. 하게 되고 어떤 때는 과감하게 어떤 때는 욕을 들어먹더라도 그냥 칼날처럼 해야 될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거 많이 기도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저 절대로 요압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지 못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요? 저렇게 뭡니까? 생명을 바쳐서 다윗을 모셔온 그렇죠. 그 장군을 그냥 제거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의 이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국민들의 민심을 생각하면은 도저히 제거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솔로몬을 불러서 뭐라 그럽니까? 아, 내가 죽고 나거든 절대로 요압이라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죽습니다. 이제 이런 그 이제 그게 이제 이그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이참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그래요. 사단을 그냥 칵 제거해 버리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은 사단도 제거하시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 제거하실 힘은 있지요. 그러나 사단을 그냥 가차없이 그냥 죄를 지었다고 해서 콱 제거를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시더니 그게 아니구만.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의 고뇌는 아주 큽니다. 특히 사랑을 가르치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로 어떤 때는 큰 희생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아주 참아야 되고 이 소위 그걸 뭐라 그래요? 딜레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딜레마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참 딜레마 속에 빠진 사람이요. 다윗도 보면은 딜레마 속에 빠진 그래서 이 딜레마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이 이제 돌아오는데 이 압살롬을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오라 그러지 그렇게 지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의 생각에는 모든 죄인은 어떻게 해요? 억지로 오게 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돌이켜 가지고 그래서 오고 싶을 때 돌아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옳다 하고 그래서 이 압살롬을 그냥 성령 하나님 손에 맡기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압이 들어서 가지고 자꾸 뭐예요? 압살롬을 불러옵시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압살롬을 가만 보니까 어떻게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음 왕권을 어떻게 해요?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서 미리부터 어떻게 해요? 잘 배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 없는 짓을 요압이 자기 자신의 그 뭐예요? 자기 자신의 권익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사람인 걸로 저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은 다 영의 지배로 하는 거거든요.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다 사단의 영이거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어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러면 성령이 이 사람에게 무슨 짓을 했을까?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이 사람에게 무슨 짓을 했을까? 나는 앞으로 이런 지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런 지시를 반드시 받아서 행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제가 성경을 읽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표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만든다. 항상 이 하나님과 사단의 영이 이렇게 투쟁하는 가운데서 대쟁투를 배경에 깔고 거기다가 나를 어떻게 해요? 그 그림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에 대하여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나 이것을 보는 것이 사실은 성경을 보는 거고 사실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성경 보시는 그 태도를 직접적으로 보셔야 돼요. 간접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항상 직접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자, 이 장면을 봅시다. 31절 요압이 드디어 찾아갔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압살롬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놓았느냐. 압살롬이 내 밭에 불을 놓았느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보내어 너를 이리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고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리하미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그래서 이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요압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이시는 것이 가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는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왜? 나는 죄 없다. 나는 지금 현재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사이에 들어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 내 권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라. 이 얘기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압살롬이. 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비 왕께 나아가 그 말을 고함해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자 여비 나가서 압살롬이 어떻게 말한가를 다윗 왕께 고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린 겁니까? 좋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어요. 압살롬을 부르니 제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뭐요? 입을 맞추니라. 참 멋있는 장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입 맞출 기분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왜요? 뭐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 그런 것도 아니고 뭐예요? 나는 죄 없다. 죄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일 끼고 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입 맞출 거고. 그런데 이 왕은 죄 없는 취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왕으로서 그 죄인 압살롬에게 자기 죄가 뭔지를 모르는 압살롬에게 입을 맞춰주는 겁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찬 것을 보여주면서 그 압살롬의 마음속에 그 사랑으로 인한 회개를 불러일으킬 생각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윗의 생각에는 좋다. 네가 네 죄를 모른다면은 그러면 앞으로 나하고 같이 지내면서 한번 네 죄를 결국은 깨달아서 나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연합하는 사이가 되어보자 라고 하는 것의 그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예, 다윗이 사실 그 압살롬을 회개시키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압살롬이 자꾸 뭡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로 향하게 합니다.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떻게 해요? 왕자라고 하는 입장을 취해서 자기가 만나서 자기가 처리해주고 자기가 입맞춰주고 해서 인기작전을 쓰기 시작해서 드디어 압살롬은 왕을 배반하고 자기 나라를 따로 어떻게 해요? 세우는 이 엄청난 반역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이용해가지고 아버지를 반역하는 이런 엄청난 짓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요압의 입장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 요압 입장이 곤란해졌죠. 곤란해졌죠.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반역을 해버렸으니까 요압의 입장은 압살롬으로 가든지 다윗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는데 요압이 딱 해보니까 지금 압살롬으로 가봐야 별로 볼 일이 없어. 하여튼 지금 현재는 다윗한테 어떻게 해요? 충성을 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입장이 되니 이제는 압살롬 눈에는 요압이 어떻게 해요? 쓸모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꼭 왕이 되고 싶어서 지금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한테 전쟁을 걸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추격하고 있습니다. 왜? 근데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게? 예, 사단의 얘기입니다. 예, 사단의 얘기입니다. 압살롬이 누구 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사단이 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입장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이 요압이나 압살롬이나 다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사단의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서 이 모든 자기를 반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결국은 계속 감싸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굉장한 얘기예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역사를 쭉 훑어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품성대로 살라고 정말 노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정말 함께한 사람이에요. 이 다윗처럼 이렇게 실습을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참그 실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몰리게 됐습니다. 아주 전세가 어떻게 해요? 악화돼가지고 압살롬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할수 없이 다윗은 궁전을 벗어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처참한 꼴이 됐습니다. 꼭 뭡니까? 이 세상에서 사단이 권세를 잡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몰리는 것처럼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비난을 가했습니다. 비난을 가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압이 막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올 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압살롬이 막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올 때, 다윗이 명령을 내립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절대로 어떻게 해요? 죽이지는 마라. 죽이지 마라. 반드시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라.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루스벨 사단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무리 자기에게 완전한 반역을 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살려놓고 기회를 더 주고 싶은 이것이 사랑의 태도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항상 기다리는 그런 걸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압과 압살롬이 전쟁이 붙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만약 압살롬이 살아 있다면은 큰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압살롬이 턱 나중에 살아서 어떻게 왕이 돼 버리면은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입장은 이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 보고 명령을 내립니다. 절대로 내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 해요? 죽이지 말고 기회가 되면 사로잡아 오너라. 절대로 죽이지 마라. 근데 이제 압살롬이 쳐들어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쳐들어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아차 잘못해가지고 나무 가지에 어떻게 해요? 목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말은 도망가고 목이 걸려서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예.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성경 한펴 보겠습니다. 시편 시편 37편, 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8절,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많이 여러 번 했던 말, 이번 세미나 기간 동안에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말입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상하고 그 다음에 뭐요? 중심에 통회하는 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해요? 건지시는 도다. 고난에서 건집니다. 즉, 고난을 없게 하기보다는 그 고난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지시는 분입니다. 이건 무슨 말과 같으냐? 이걸 잘 기억하세요. 저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의인을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고난을 없이 한다 그러지 않아요. 고난에서 어떻게 해요? 건지신다.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새 동무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준비한 그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벌로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명령합니까? 그 다니엘의 새 동무를 어디다 집어넣으라 그래요. 풀무불로 집어넣으라 그래요.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와서 풀무불을 끄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없애기보다는, 그 풀무불을 끄시기보다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같이 그 고난에 뛰어 동참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이게 멋있는 거죠. 오늘 여기 나오셔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우리 분들, 얘기가 다 무슨 얘기예요? 그래, 내가 가진 병은 고난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이 고난에 같이 동참하시는 분을 만나게 됐다. 그래서 우선 이 고난을 이 동참하시는 분과 함께 겪어 나가다 보면은 치유가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중에 나에게 오셔서 동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만나니까 내가 병이 걸린 것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감사할 정도다. 이런 것이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 불무불 속에 이 불무불이 원래 뜨거운 것보다 몇 배로 뜨거워졌다고요? 7배나 뜨거워졌다. 그래서 보통 사람에게는 한 배밖에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해요? 7배나 더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7배나 더 뜨거워진 그 불무불 속에 들어갔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불무불 속에 함께 뛰어들어와 주신다.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집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불무불서 같이 들어와서 뭐 해요? 그런 게 이제 인상 깊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다니엘서 봅시다. 다니엘서. 자, 이 시편 34편 거기 표현했어요. 금방 돌아올 테니까. 성경을 철저히 보세요. 기도하시면서 다니엘. 어디 있어요? 그 풀무불 얘기가. 응? 네, 3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질 때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그 이상하죠. 세 사람은 안 죽는데 어떻게 해요? 그 불을 집어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다 죽었어. 참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 그렇죠? 다 죽었고, 이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로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불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적 불이 능히 그 몸을 어떻게 해요? 해하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못하였고 머리털도 어떻게 해요?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탄내도 없었더라. 참 재밌는 말이에요. 예. 참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고난이 올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춤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추는 춤은 더욱더 의미 있는 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고난 없이 어디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일하지 않고 돈 벌겠다고 하는 생각. 그렇죠? 비행기 타지 않고 미국 갔다는 생각. 뭐 이런 얘기가 다 똑같습니다. 이 죄의 세상에서 하늘나라까지의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고난의 길을 가야만 되는 그것입니다. 분명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가는 한 이것은 뭡니까? 결코 옷도 타지 않고 머리털도 타지 않고 냄새도 탄내도 나지 않는 그런 얘기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40년을 돌아다녔는데도 어떻게 해요? 신발도 닳지 않았더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좀 궁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로 그를 올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이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그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제 소위 원자 물리학을 좀 이해하시면은 전혀 이런 얘기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뭐냐고 하면은 이게 다 에너지 상태가 높아지면은 전혀 에너지 상태가 다른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불에 타요 안 타요? 불에 안 탑니다. 천사들은 천사 자체가 뭡니까? 불꽃입니다. 그렇죠? 천사 자체가 불꽃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천사 자체는 에너지 덩어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도 에너지 상태가 높아지면 뭐가 돼요? 결국 이게 물체지만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물체하고 에너지는 뭐예요? 같은 겁니다. 그렇죠? 이 에너지 그걸 뭐예요? mc2. c는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의 자성. 이게 물체, 이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와 물체는 사실상 똑같아. 물체가 무엇으로 달릴 때? 빛의 속도의 자성으로 달릴 때는 이 물체는 완전히 에너지 덩어리로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물체는 에너지가 뭐가 떨어져서 생긴 거다? 물체가 무엇이 떨어져서 생긴 거다? 속도가 떨어져서 생긴 거다. 속도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에너지 차원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수증기가 어떻게 돼서? 수증기가
에너지가 떨어진 찬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물이 됐다가 얼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체나 수증기나 얼음이나 같은 거다. 이제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무불에 던져졌을 때 강력한 에너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면은 이게 에너지 차원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무불이 아무리 뜨거워봐야 이 세 사람이 있는 에너지 차원보다 어떻게 해요? 낮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상할 수가 없습니다. 태운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 차원이 낮은 차원에 있는 것이 높은 차원에 대해서 타는 거지. 그렇잖아요? 에너지가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이 낮은 차원에 대해서 타지를 않습니다. 네. 그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다니엘의 세 동생 세 친구는 벌써 하나님께서 계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틀림없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자체가 에너지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렇죠. 쫙 불러오니까 이 불무불에 들어갈 순간 어떻게 해요? 에너지 그 모든 몸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 그렇죠? 원자, 전자 이것이 어떻게 해요? 아주 고에너지 차원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태울 수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로 마술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현실입니다. 이래서 참 이 우리의 그 고난이라고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은 여호와께서 의인을 어떻게 해요? 고난에서 건지시는 터다. 그게 건지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무불을 확 꺼버리지는 않습니다. 않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우와! 우와! 놀래가지고 나와라 그래. 그죠? 여호와가 느부갓네살 왕을 이용하여 이 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고난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건지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죠. 그렇죠? 네. 그렇죠. 건지신 장면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일을 여호와께서 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해요? 동시에 보여주시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영혼도 동시에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네. 불무불만 확 꺼버리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거는 다른 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불 붙은 거 끄는 거 다른 신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신들이 할 수 없는 것은 그 일곱 배나 뜨거운 불무불 속에서 안심하고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춤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고난 속에서도 충분히 불타도 불타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자 시편 34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성경 재밌죠? 그렇죠? 예, 자 의인은 고난이 19절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해요? 건지시는 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는다, 아니하는다. 예수님의 그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21절.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자, 지금 압살롬이 어떻게, 악인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악인의 역할입니다. 압살롬이 말을 타고 가다가 탁 나무에 걸렸습니다. 지금 꼼짝도 못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악은 압살롬이고 선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상징으로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선은 악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절대로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근데 문제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어떻게 해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우리 저기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받지를 않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네, 다윗은 절대적으로 압살롬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다시 또 베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쳐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사로잡아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사랑을 베풀어서 다시 한번 진정한 자기 아들로 만들고자 하는 그 사랑을 지금 다시 각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압살롬은 그 사랑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고 오니까 드디어 걸렸습니다. 걸렸을 때 이제 악인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럴 때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요압이 죽여라 그래요. 그렇죠? 자기 부하를 시켜서 찔러 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뭐라 그럽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그 자세한 장면을 못 보겠습니다만은 부하가 뭐라 그래요? 아니 왕이 죽이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왕의 명령을 쫓아서 도저히 장군의 명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참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요,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참 힘들게 돼 있어요. 이래서 여러분, 이 비상한 투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비상한 투병. 그런 상상이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찾아옵니다. 아시겠어요? 하면 찾아와요. 그렇죠? 찾아와서 여러분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어떻게 해요? 이끌어갑니다. 그때 끌려가지 마세요. 끌려가면 안 됩니다. 끌려가면, 끌려가서 한 몇 시간 끌려댕기면요. 나중에는 밥 먹을 기분도 안 나요. 남은 거 뭡니까? 이상한 기분 나쁜, 꿈도 아닌데 꿈을 꾼거 있습니다. 그렇죠? 생시. 사단이 주는 생시의 꿈을 꾸는 겁니다. 밤에 꾸는 꿈이나, 낮에 꾸는 꿈이나, 비슷합니다. 알고 보면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밤에 꾸는 꿈은 좀 얼토당토하는 게 있지만은 낮에 꾸는 꿈도 그것도 얼토당토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왜 내가 지금 장례식에 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또 남편이 또 엉뚱한 여자하고 벌써 장가를 갔어 벌써. 본연히 내가 알뜰살뜰 모으는 돈을 어떻게 해요? 재밌게 쓰고 있어. 이거 엉뚱한 생각이야. 근데 부글부글 하다 보면은 암은 사단의 힘에서 덮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그 무의식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럴 때마다 탁 일어나서 걱정을 모두 벗어. 이래서 쑥을 어떻게 해요? 쑥을 이겨야 돼. 쑥을. 쑥해지면은 사단한테 왜? 사단은 자존심을 가지고 나를 지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자존심을 능가하지 못하면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쑥스럽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정광호 씨 얘기를 들어봐도 어떤 그 뭐 이 악한 것이 찾아오면은 금방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걱정을 모두 그러면 참 평안해진대. 이런 경우를 제가 이런 간증을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일부러 끌려댕겨 그냥. 왜? 끌려댕기는 게 안 쑥, 그렇죠. 안 쑥스러우니까 끌려댕기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쑥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죠. 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면 사고방식이요. 전부 쑥 중심으로 사고방식이 되어 있어요. 그 저는 의식적으로 이 쑥을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좀 내 체면이 깎이더라도, 내 쑥이 어떻게 해요? 내가 쑥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가장 귀중한 뭐예요? 하나의 진리, 사랑. 이것을 어떻게 해요? 보존해야지 하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렇잖아요. 뭐 한국말로 총대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하나. 그렇죠. 그래서 뉴스타트를 해도 누가 총대를 하나 어떻게 해요? 지어야 됩니다. 우리 유재명 박사 제가 가만 보면 총대를 지어도 단단히 지었어. 제가 뭐 딴 거는 몰라도요. 총대 진 거 하나는 제가 확실히 인정합니다. 아시겠어요? 박수. 그거는 확실해요. 무슨 일이 있든지 이 진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진리 나가려면은 여러분 위험합니다. 이보세요. 이 요압의 부하라. 그렇죠? 요압의 명령 이런 지하에 움직여야 되는 이 부하가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딱 나오는 거죠. 이거 용감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총대 잡은 거예요. 진리를 위한 뭐예요? 왕의 명령. 왕의 명령이 지상명령인데. 그렇죠? 왜 장군이 왜 왕의 명령을 반대해서 엉뚱한 명령을 내렸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뭐를 각오한 거예요? 아, 이거 각오한 거예요. 이 사회생활에서요.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앞을 끌고 나가는 앞장선 위치가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나타날 때 고난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뒤에 따라오더라도 그 뒤에 따라오는 입장에서 고난이 더 따로따로 어떻게 해요? 다 그 입장에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따라온다고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하는 참 작은 위치에 있잖아요. 미미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고난이 따르게 되죠. 이런 입장. 해필이면 지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여비, 야, 너 일로 와. 찔러. 안 됩니다. 나중에 요업이 뭐라 그래요? 상금 준다 그래요. 네, 상금 준다 그래요. 은을 몇 냥을 준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하면 뭡니까? 나중에 어떻게 유혹합니다. 이제 이 사단의 유혹 작전이 요업을 통해서 쫙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읽으면서 나는 앞으로 이런 시점에 와서도 절대로 어떻게 해요? 이 부하처럼 행동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 아시겠어요? 성경을 보는 이것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고 있으면 벌써 고난이, 올 고난이 어떻게 해요? 다 왔어요. 오고 내가 벌써 고난을 맞이해서 이 고난에, 이 유혹에 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되자. 이러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읽는 책이 아니에요. 참,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참 복도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정규 프로그램이 이게 너무 좀 뭐입니까? 아마 영어로 말해서 무거운 얘기, 헤비한 얘기이기 때문에 환자들 처음 오셨는데 너무 이렇게 헤비하게 얘기하기가 뭐해서 이승만 박사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박정희 씨 얘기 하나 할까요? 네, 지금 너무 헤비해졌으니까. 네, 박정희 씨 얘기 하나 더. 네, 1960년입니까? 그때 이제 군사혁명이 끝나고 한국이 너무 못 살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좀 잘 살게 해보려고 경제 제1차 뭐예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드디어 박정희 그때는 대통령도 아닙니다. 국가재건 최고위원회 위원장 박정희입니다. 박정희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한 게 울산 공업지, 울산을 어떻게 해요? 공업지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고향이 울산입니다. 아시겠어요? 제 고향이 울산이에요. 울산 좋았어요. 거기에 태화강에다가 참 울산 좋았어요. 방어진 그렇죠. 그쪽에 장생포, 거기에 과수원들, 그 다음에 그 동해안 참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울산에서 참 어린 시절 많이 보낸 겁니다. 그 과수원에서 그리고 태화강에서. 그리고 참 그 참 아기자기한 달리 그 참 그 동네가 이렇게 있는데 전부 초가집들이죠. 초가집도 잘 사는 집은 기와집 뭐 이래가지고 참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 시골 분위기를 아주 그냥 만끽하면서 제가 어린 시절을 지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울산의 공업지대화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드디어 시공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맨 첫 시공식을 하는 날이었는데,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가서 시공식 뭡니까? 시사를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박정희 씨가 이 푸른, 울산의 푸른 하늘을 보면서, 그때 뭐 우리 한국에 공해라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일체 없었죠. 뭐 자동차도 없었다니까. 그렇죠. 자가용 뭐 이건 뭐 정말 하늘의 별 따기 때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그때 뭐 어디 가려면 울산 어디 가려면 그놈 버스 기다린다 그렇죠. 한 시간씩 기다려서 오면 타고 가고 그런 때였습니다. 정말 차 안 내겼잖아요. 길이 조용했잖아요. 참 그때 이제 울산의 그 푸른 천공을 박정희 씨가 바라보면서 지내하는 국민 여러분 다 그러세요. 이 울산의 푸른 하늘이 새까만 연기로 뒤덮일 때 우리 국민은 번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되긴 됐어. IMF가 왔지만은 그러죠.
하여튼 참 그 당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쫙쫙 쳤죠. 요새는 박수치기가 좀 어떻게 해요? 힘들어. 그렇잖아요. 그 세월이 이렇게 인간은 이 진리가 아니면은 그 당시 뭐가 좋아 보여도 어떻게 해요? 결국 가서는 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결국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래서 드디어 그 무슨 얘기 하다 이렇게 됐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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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참 이 이 진리를 따라가려면은 참 죽음을 어떻게 해요? 각자 있는 차원에서 어떻게 해요? 각자 처한 차원에서 이 권한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공짜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뭐 내만 당하는 거냐? 딴 사람도 다 어떻게 해요? 확실히 그 입장에서 당해요. 그래서 그래서 지위가 낮은 사람은 낮은 차원에서 아주 힘든 일을 다 하는 거고, 높으면 높은 차원에서 큰 책임을 지고 다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그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당한 거 한번 열어보세요. 높은 차원에. 현재 성경을 보시면 이런 거 종합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높은 차원에 있는 거. 여러분, 빌라도 있죠, 빌라도. 그렇죠. 빌라도는 예수를 자기 눈앞에 만나는 겁니다. 예. 자기 눈앞에 예수를 만나요, 글쎄. 헤롯 왕은 누굴 만납니까? 진리의 요한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전하는 번쩍번쩍 하는 그 빛을 어떻게 해요? 직접 대면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다 묻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무 대답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왜? 진리를 눈앞에 놔놓고 진리가 무엇이냐 모르니 이게 진리를 안 받아들이겠다는 뭐죠? 증거입니다. 그러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내 판단에는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죄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빌라도는 그 당시 로마의 집정관으로서 그렇죠? 입장이 난처하게 되어버립니다. 어떤 입장에 처하게 돼요? 네, 죄 없는데 죄 없으면 죽일 수가 없어.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죽이라 하니까 안 죽이면 자기 앞으로 정치하는데 뭐요? 네, 지장이 있고 자기 통치력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심각한 갈등에 빠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누구든지 이런 갈등에 빠집니다. 아시겠어요? 빠질 때 결정적인 결정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누구나 대면합니다. 누구나. 훌륭한 사람들만 대면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물애기들은 조물애기 차원에서, 그래서 피레미는 피레미 차원에서, 고등어는 고등어 차원에서, 고래는 고래 차원에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그냥 볼 때는 다 작은 권한 같지만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은 권한이에요. 아시겠어요?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불평 안 하기로 했어요. 불평 안 하기로 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키가 크면 바람을 어떻게 해요? 많이 맞고 키가 작으면 저 맞는 바람 맞는 건 어때요? 똑같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뭐 그래 좋아서 웃어. 자, 이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 시편 34편 20절. 그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이 무엇을요?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자,
맞아.
악인이 성경에 보면 확실히 뭐예요? 악인이 악인을
죽인다.
그래서 요압이 꼬십니다. 유혹을 합니다. 이 병사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리고 진급을 시킬 테니까 죽이라고 합니다. 이 병사가 돈 필요 없습니다. 진급 필요 없습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거절합니다. 그때 요압이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자기 칼을 빼가지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요압이 하는 일은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잘한 일이니까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못된 놈이 아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장군이 죽였다 하는 거는 공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명령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요압을 제거하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참 진리의 길은 고독한 길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옳은 일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해요? 참 힘든다. 이것을 참아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참자. 참자. 또 참자. 제거할 능력이 없어서 제거 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 악을 어떻게 해요?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단이 아직도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거죠. 예.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딜레마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못할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큰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불평할 게 하나님께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래서 악이 악인을 죽인다.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 심판을 받는 것이 누구에게 심판을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저 시대 소망에서 본 것처럼 악인들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죽인다고 하는 즉 악인들끼리 스스로 죽이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어서 하나님이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직접 사형을 집행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뭐예요? 초진실이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다른 곳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시편 81편을 한 편 보세요. 시편 81편. 시편 81편 11절입니다. 시편 81편 11절. 보시면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이스라엘이 원하는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어떻게 해요?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행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래서 이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이 잘못 읽으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놈의 새끼들 김이 세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고 그 임의대로 행케 했다. 이렇게 읽어버리면은 안 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강박한 대로 어떻게 해요? 내둘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의 임의대로 하게 내버려 뒀지만은 했도다. 그 다음에 13절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행하기를 나는 그래도 지금도 어떻게 해요? 원하노라. 이런 이제 그 사랑이 가득한 채로 읽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아주 고약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원치 않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행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읽어도 되긴 돼.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의 품성이 거꾸로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옛날부터 하는 말이 뭡니까? 이런 거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옷은 칠해놓고 읽었죠. 그렇죠? 이게 그냥 종이에 써진 글이 아니다. 14절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하여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어떻게 해요? 치리니. 지금 내가 지금 억울해 죽겠다. 저 사단이 와서 어떻게 해요? 저렇게 병을 일으키겠고 저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금방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을 제거해 줄 텐데 하는 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내 손을 저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한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마 어떻게 해요? 진짜 복종 안 해도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채만이라도 좀 해주면 안 좋겠나? 참 답답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너무너무나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잠언 13장 6절 합니다. 잠언 13장 6절. 잠언 13장 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예, 의인은 확실히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뭐요? 악은 죄인을 배망케 하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결국은 죄인을 배망케 하는 것은 선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악이 죄인을 배망케 한다 그래놨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장을 한 편 보세요.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내 악이 어떻게 해요? 너를 어떻게 해요? 징계하겠고 내 배역이 너를 책할 것이다. 결국은 이 악이 악인을 어떻게 해요? 죽인다. 그러니까 사망이 악인을 사망에 처하게 하는 거죠. 현재 성경에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그럼 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 2장에 나타나 있는데 참 좋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19절을 보세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무엇이요? 악이요 고통인 줄로 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무엇이 악이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고 어떻게요? 여호와를 버림이 악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럼 여호와를 버린다고 하는 게 무슨 소리냐? 여호와를 버린다고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뭐를 버린다고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사랑을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악이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뭐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악이요. 뭐 이런 종교적으로 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것이 악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구체적으로. 그래서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보세요. 그럼 조금씩 구체적으로 한번 옮겨가 봅시다. 데살로니가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335페이지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 사단의 능력입니다. 누구에게 임하나니?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사단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사단의 능력이 임하는 이유는 하고 나옵니다. 이유는 이는 저희가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는 이유는 결국은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받지 아니해요. 제 말한 대로 똑 맞죠? 그러니까 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함으로 사망이 일어나는 것이 악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망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베푸시는 거예요? 생명을 베푸시는데 이 생명을 어떻게 해요? 거부할 때 사망 현상이 일어나는 게 심판입니다. 사실은. 아시겠어요? 자, 이제 그 현상을 여러분이 똑똑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하 이제 그 아주 실물 교훈이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사무엘하 12장인가? 그렇죠? 아, 사무엘하 9장입니다. 9장. 이 사무엘하 9장부터는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9장입니다. 이 사무엘 9장은 드디어 누가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울이 죽고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크게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이 지구상이 어떻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구의 역사로 보면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은요 이 지구의 역사로도 보고 또 어떻게 봐야 돼요? 나로 봐요. 나의 역사로 보고 이렇게 다 적용을 해서 이해를 해야만 된다. 지구의 역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시고 계세요? 이게 뭐냐 하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사단이 뭐예요? 완전히 꺾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꺾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드디어 하늘 보좌에 예, 오르셨다. 언제? 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1884년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서 공부하면 1880 예? 예? 아, 1844년이 나오잖아요. 2300주야 끝, 그렇죠? 예. 2300주의 끝에 성소가 어떻게 해요? 하늘 성소가 다시 정결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예,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하늘 성소로 들어가서 그런 현상입니다. 그때가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뭐가 시작한다고요? 소위 심판이 예, 소위 예를 들어서 말하면 소위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심판이 베풀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럼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자. 구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사울은 어떻게 해요? 끝나고 다윗이 보좌에 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심판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죠. 1982년까지는 다윗이 없어서 그렇죠. 사울이 이상구를 항상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2년에 드디어 사울이 꺾이고 다윗이 내 마음속에 등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저한테 어떻게 해요? 심판을 베풀고 계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심판을 베풀고 계시다. 그러면서 맨 첫 번째 저한테 행하신 심판이 뭡니까? 이상구, 네가 먹고 사는 식생활이 어떻게 해요? 사울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주셨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식생활을 하나님적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께서 저 생활 하나하나에 뭐를 해주신 거예요? 심판을 해주신 거예요. 판단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때까지는 도저히 그런 판단이 설 수가 없었습니다. 다 이렇게 먹는데 정상이죠. 다 이렇게 사는데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을 하나하나 해주실 때마다 미친놈이 되지만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미친놈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 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순간이 됩니다. 예.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판단이. 그렇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백미보다 뭐요? 현미를 내가 만들었는데, 그럼, 아, 알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식생활을 받아들이니까 제가 그 병이 많든, 예? 관절염에다가, 대장염에다가, 중농증에다가, 예? 기관지 전식에다가 고생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 병들이 어떻게 해요? 싹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이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 진리의 사랑을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이 드디어 이 이스라엘에 이제 등장해가지고 심판을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지금 다윗이 왕이 되면 제일 고민이 누가 제일 고민이요?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면 제일 고민이요? 그렇죠. 먼저 정권을 잡은 사울왕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사울왕과 연관되어 있던 사람들은 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다윗이 왕이 된다면 어떡해요? 그 사람들 다 정식으로 하면, 이 세상적으로 한다면은, 상식적으로 한다면, 세상 법칙을 따른다면은 죽여도 어떡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땅한 거죠. 죽어서 뭐요? 마땅하 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차원이죠. 우리가 다 사울의 뭐요? 아들들이라. 그렇죠. 죽어서 어떻게 해요? 싸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어.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의 그 죽어서 싼 죄인들, 그러니까 심판을 베푸는 장면이 여기에 지금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뭐 떨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 이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봅시다. 멋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심판을 베푸는가? 9절 1절, 1장, 아, 9장 1절. 9절 1절. 다윗이 가로대.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의 집안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전쟁터에서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연하람도 죽고 그래서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래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들이 있느냐 하고 탁 쳤습니다. 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무슨 말로 들어요? 사울의 집에 남은 새끼들 있느냐? 이제 이렇게 들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이 지금 말할 때는 어떤 의조로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왜요? 자기의 원수지만은, 잘 죽어서 뭐요? 싼 놈들이지만은, 뭐 하겠다는 거죠? 은총을, 구원을 베풀겠다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은 그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구원을 아직도 못 받고 숨어서 피하고 있는, 받지 않는 사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종적인 뭐예요?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최종적으로 구원을 적극적으로 베푸는 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박수, 박수. 예, 네, 박수. 자, 이래서 지금 구원을 베푸는 자입니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이제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다윗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 심판을 베푸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요나단은 여기서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모든 죄인들에게 예, 이 은혜를 베푸신 요나단. 그래서 요나단으로 인하여 죄인이 살아야 될 자격이 있어서 살려주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죽어 마땅할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몇 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것이 이 심판의 진수입니다. 예, 그렇죠. 심판의 목적과 이 심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의 뜻이 여기서 밝혀져 있는 겁니다. 예. 은총을 베풀리라 아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이제 종거정은 어떻게 해요? 사울의 종거정 다 지금 오금이 졸여 있습니다. 그렇죠?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대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뭐요?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람미아레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어 로드바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며. 여기서 저는 그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말도 참 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오라 그래 그러지 않고 뭐예요? 예, 사람 그냥 보내가지고. 지금 므비보셋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골로 갔구나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골로 갔구나 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살려주는 구원을 베푸는 장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뭡니까? 무엇이 악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이요. 이 말입니다. 즉 다윗이 사랑을 베풀려고 할 때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믿고 죄인이 어떻게 해요? 그 왕 앞으로 어떻게 해요?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숨어있는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숨어있는 자리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죽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심판의 결과입니다. 아시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베푸시는 심판은 결국 숨어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찾아 나섰습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예, 벌써 이런 장면은 창세기 3장에도 나타납니다. 예, 창세기 3장에도 나타납니다. 아담과 해아가 죄를 짓고 어떻게 해요? 아, 숨었어, 숨었어. 숨었다고 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고 거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놈의 새끼들 왜 먹지 말라고 왜 먹었어? 너희들 이제 골로 가야 된다. 죽어서. 이런 심판을 베푸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키고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통을 깨고 어떻게 해요?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 심판을 오해하면은 우리가 두려워집니다. 이 세상 끝이 오는 것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집니다. 아무리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숨어 있을지라도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제발 나오세요. 나오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오세요. 나는 도저히 구원 받을 가망성이 없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나와야 돼. 멸망하는 죄인들 중에 한 죄인들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는 죄인은 없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들 잘못이야. 그리고 사단에게 속았어. 그러면서 자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은 뭡니까? 그래 너희들 잘 가거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 막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럴 때 우리도 그 옆에 서서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울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따라오지 못하고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거기서 불타 죽는 것을 볼 때 우리도 함께 우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구원 받아가지고 불타 죽는 거 내려다보고 그래 꼴 좋다. 그래 믿으라 그래도 안 믿더니 어? 그래 맨날 저래 불타고 참 그래 고생 실컷 해봐. 이제 이런 게 지옥 아닙니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차원에서도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드디어 창조가 무효화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창조가 무효화되면 그 창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과학의 상태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뭡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가 무효화되는 것을 아프게 통곡하고 계십니다. 그 통곡하는 모습을 죄인들이 보면서 아버지, 아버지,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잘 가거라. 이러면서 막이 내리고 그 막이 내리는 순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기억들이 어떻게 해요? 다 지워지게 해주십니다. 그때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이 시작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의 잔치는 끝이 납니다. 그렇죠? 끝이 나지만은 참 이 순간에 여러분의 그 영원한 생명의 그 나타남이 그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제일 고통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죄가 들어오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끝까지 가장 큰 고통을 받으시고 그 고통이 지나간 뒤에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거기서 새로운 영원한 사랑의 삶이 시작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고통을 받으실 때 참 탄내가 나지 않고 그렇죠? 옷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3절까지 다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참으로 우리의 골수를 쪼개며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조그만 빛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문에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은 이 말씀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현재는 아무 인간의 말도 들을 수 없는 혼란한 시대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에, 이 혼란한 세상이 되니까 주님, 너무나 이 젊은 나이에 너무나 심각한 병들이 많아졌습니다. 주님, 여기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참으로 그 속에 그 몸에 혼란이 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의 빛으로 캄캄한 곳을 비춰주시고 이때까지 허둥지둥하던 그 길 잃은 상태에서 당신의 생명의 길을 확실히 비춰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길을 발견한 참으로 그 도를 통한 그 기쁨이 병의 슬픔을 완전히 초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충만케 해주시고 그 주님을 만난 충만한 그 기쁨으로 그 사망의 공포를 이기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이 투병에 성공할 때까지 주님 계속 이끌어주시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